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빈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반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며 힘차게 돌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로교회 하나님 이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며 돌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외치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어오니 오늘 그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갖고 이 어려운 세상 돌파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와 비밀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성을 가진 이 한국 교회 수영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엘리사 임금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마셨사오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각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더라도 올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왔더라도 나갈 때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조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네.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여리원시를 돌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방역 기준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만 맞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자는 은혜월의 70%까지 우리가 앉을 수가 있고요. 아직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밑에서 딱 찍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접종 완료자 돼 있으면 핸드폰을 끄지 않고 은혜홀까지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바로 딱 보여주고 들어오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등록자님들, 우리 성도,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가 당분간 좀 출입이 조금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 온라인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리 QR 체크하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한 명쯤이야 그러지 마시고 꼭 내 자리 QR 체크를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두 가지만 꼭 잘 지켜주시면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음 주 우리 돌파 이 특세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며 그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향해 흘러가도록 이 역사의 타이밍을 주관하시며 또 여호사밧 골짜기를 향해 역사의 무대를 지금 옮겨가고 계십니다. 역사는 결국 여호와의 날이라는 시간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장소에서 그의 수명을 다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12절에 나오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골짜기에 좌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거기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를 향해 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면의 민족들이라는 표현에서 두 종류의 민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 이 사면으로 둘러싼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사면으로 둘러싸인 민족.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이 두 종류의 이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둘러싼 이 세상 민족을 심판하시고 둘러싸였던 유다는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둘러싸였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약자의 하나님.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영역,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강한 민족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심판받을 이 사면의 민족들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11절에 보니까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모이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올라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다수예요. 자,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풍당당합니다. 강합니다. 그 수가 많습니다. 그 단합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보습과 낫을 창과 칼로 만드는 자들. 그러니까 평화의 도구들을 동호들마저 이 전쟁의 도구로 바꾸는 사납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어느 순간은 낫과 보습으로 농사를 짓는 듯 하지만 금방이라도 평화의 도구를 전쟁의 도구로 바꾸는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평화롭고 친절한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사납게 돌변하는 변화무쌍한 이기적인 세상 잘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11절에 보니까 사면의 민족들, 그들의 별명은 사면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이죠. 사면의 민족들. 두 번 사면의 민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surrounding nations. 그러니까 이 둘러싼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다를 둘러싸고 얼마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 숨을 쉴 수 없도록 압박을 줍니다. 그들의 길은 넓고 다니는 자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속하고 싶은 그런 민족입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압박과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들, 경외하는 자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스스로 강하다 강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올라가는 자들이죠.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상대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무지와 교만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이 보내는 주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마 이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할 건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위에서부터 지금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세상은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그들과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 대조를 이루죠. 세상은 스스로 늘 위에서 군림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여전히 그들은 하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은 하늘을 군림하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늘 아래 있지만 자기가 하늘인 줄 압니다. 올라가는 세상의 모습은 기세등등해 보이죠.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바벨탑과 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들과 반대로 유다는 하늘 아래에서 거하지만 겸손히 둘러싸인 이 현실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곳으로 회개하며 내려갑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내려가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오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듯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요, 올라가는 자가 아닌 내려가는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점점점 낮아진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원치 않게 낮아지고 있습니까? 뭔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모습으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려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겨쌈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면의 민족이 아닌 우겨쌈을 당한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옆에 딱 괄호해서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악이 나와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악이 크미로다. 심판의 이유는 악이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악이 큰 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악이 큰 악이 되었습니다. 악의 특징이 나옵니다. 악은 자랍니다. 악에는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나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생명력을 가지고 점점점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한대요. 그러니까 자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크게 자랍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악이 점점 커져서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심판에 이르는 임계점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때에는 악이 큰 만큼 여러분 심판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악이 큼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악의 씨앗부터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이 자라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소극적 은혜가 아니에요. 적극적 은혜예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인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결코 죄의 면죄부가 될 수가 없죠. 악이 자라는 동안 참지만 악이 장성했다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가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은 어디에 심겨지고 어디에서 그 거처를 삼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작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악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다고 하찮게 여기는 악은 없는지 마음밭 구석구석 살펴서 뿌려진 악의 씨앗은 없는지 심겨진 악의 씨앗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이 생명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양육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마음에 악이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가 커지고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내 마음에 내 자신 자아가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커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악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요, 악의 영향력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악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한 자라도 악은 언제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악은 잡초처럼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과시하며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이 회개와 더불어 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 매일 노력을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 되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악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아주 더 특별해져야 돼요. 악이 크다는 것은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가 크다 이 뜻이에요. 나의 뜻과 의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에서 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심판의 날에 있을 징조가 나오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말에 있을 때의 사건이죠.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 또 지진은 이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종말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옆에 괄호에서 계시록 21장 23절 적어놓으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 해와 달은 빛을 거둡니다. 찬란한 빛 대신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실 때 태양의 빛은 무색하게 됩니다.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의 빛은 더 이상 비출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도 주어진 사명의 시간만큼만 빛을 비춥니다. 진정한 빛이 오기 전까지만. 상천하지의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땅에서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이 그 빛을 거두게 되면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은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짜 빛을 보기 전에 태양이 진짜 빛인 줄 알고 살아요. 종말의 때에 진정한 빛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의 뜻입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종말에 보게 될 이 진정한 빛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이미 본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 땅의 빛과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진짜 빛을 본 자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종말의 때 해와 달의 빛을 잃게 만드는 진정한 빛을 본 자는 세상의 빛과 영광은 그냥 어두움에 불과해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꾸미고 밝게 비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 그러므로 밝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빛을 본 자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해와 달도 빛을 잃게 하는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 봐야 합니다. 실명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소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회심했다라는 것은 눈이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종말에 있을 빛을 미리 보았기에 종말론적 삶을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왜냐?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고 눈이 지금 달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도 영광도 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두움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해가 빛을 잃게 만들며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실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십니다. 승리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이곳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던 우리가 예배하던 곳입니다. 예배가 있었던 곳. 사방의 민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던 하나님도 패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곳에서 사자의 포효처럼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면의 민족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직접 부르짖을 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예배, 선포한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온 세상을 뒤흔드는 모두에게 들리는 효력 있는 목소리. 하나님은 오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교회에게 사명이 있을 동안 지켜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며 사자처럼 포효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작은 목소리로 외치고 외치다가 지쳐 아무도 듣지 않고 조롱할 때 나의 등 뒤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불러주는 합창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복음을 향해 달려왔고 복음을 전해왔던 자들만 경험하게 될 최고의 감격, 감탄이죠.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어루만져 주시며 침묵을 깨고 포효하시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 포효는 사자의 포효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의 포효,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이 포효하실 때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실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대하며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예배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장은 사방에 민족들이 월등해 보이고 기세 등등해 보이지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신자는 사방의 민족들에 의해 열등하며 힘과 수가 부족하지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신자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진정한 승자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자처럼 포효하고 부르짖으며 심판과 구원을 베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풀어 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